북한우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뉴스전망대 전태우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진서를 직접 받았지만 정상 간 친분이 대화 재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전기 사용 요금 체계를 내각 관리하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브리핑과 논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직접 받았지만 정상 간 친분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고문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 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10일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한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가 이 협상들의 재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언급한 성탄 선물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성탄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탄 선물이 오지 않았다며 그런 점에서 이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과학연구단지 내 50메가와트 원자로 주변에서 최근 몇 년간 특이한 활동이 이뤄졌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현지 시간 10일 밝혔습니다. 38뉴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을 토대로 폐기된 50메가와트 원자로에서 경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도 목적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활동이 신축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38뉴스는 좀 더 주목할 만한 일부 변화가 2018년에서 2019년에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2월과 6월 사이에 원자로 건물의 옥상에 너비 8m, 깊이 6m 크기의 구멍이 생겼고 12월에는 작은 건물 옆에 저수탱크로 보이는 지름 4.5m 크기의 두 번째 원형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원자로 건물 근처에 새로운 굴착과 함께 남동쪽 보안벽 아래 새로운 참호가 발견됐고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행정 또는 지원 건물용으로 2015년 지어진 것처럼 보인 인적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인도주의 기관 두 곳에 대북 지원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경 없는 의사회와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이 지난 7일자로 활동을 허가받았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난달 16일 함경북도 지역에 결핵 및 다재 내성 결핵 진단과 치료, 함경북도 경성에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한 물품 반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단체는 의료용 현미경과 구급차량, 생물학, 시료 저장 운반 시스템, 결핵진단 도구 등 65개 품목을 북한에 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만 1,500 유로어치입니다.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은 태양열 펌프 식수 공급 시스템 수리 목적으로 물품 반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상세한 대북 반입 물품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두 기관이 이번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면제는 6개월 뒤인 오는 7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어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 이후 전기 사용 요금 체계를 내각 관리하에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적으로 개인이 배전소에 돈을 주고 공업 전기를 끌어다 쓰던 관행을 없애고 국가가 전기세 제도를 장악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옵니다. 평양 소식통은 10일 데일리 NK에 지난 4일 평양 일부 지역에 전기 부문 관련 지시가 떨어졌다며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정에 공급하는 전기 외에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미리 국가에 신청비를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개인이 배전소에 뒷돈을 주고 전기를 끌어다 쓰던 행태를 없애고 국가가 직접 전기를 쓴 만큼 세금을 내는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즉 전기를 쓴 만큼 돈을 내라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각 기업소의 관리 체계를 내각의 책임 아래 두면서 기업소가 벌어들이던 각종 세금이나 뇌물을 국가가 직접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한반도 브리핑, 오늘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북한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일주일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군부의 실세죠. 쿠두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이날 이란 군부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공격을 예고를 했고 다음 날인 8일 새벽에 이라크 내 미군 기지들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사일 공격 이후 약 5시간 만에 이란 수도인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륙을 했는데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란 정부가 격추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이란 정부가 사고 발생 4일 만인 11일에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실수였다며 격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승객들이 그럼 모두 사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 이란인 82명, 캐나다인 63명, 그리고 우크라이나인 11명 등 이 탑승자 177명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당초 이란 정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입장을 바꾼 건가요?
네, 이란 군부는 격추 사실을 인정한 전날까지만 해도 격추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란을 겨냥한 심리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하자 그러면 이란 정부가 사고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란 정부가 당연히 조사를 주도를 했지만 그래도 희생자가 발생한 나라들의 경우 직접 전문가를 파견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보안위원회 정보 요원들이 테헤란으로 급파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요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기 동체에 손톱만한 구멍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목표물 바로 앞에서 뭔가 터지면서 탄환 같은 세부치를 쏟아내는 그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인 M1 토르 미사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일 파편도 발견돼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란이 미사일을 여객기 조종석 밑으로 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언론과 정부에서도 자신들이 파악한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요. 증거가 쏟아지자 이란 정부가 결국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사령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던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네,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사령관은 11일 적의 미사일로 오인을 해서 미사일 운영병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사고 소식을 듣고 죽고 싶었다면서 고위층과 사법부에서 어떤 책임을 묻더라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란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군부 세력인 혁명수비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인데요. 이란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자칫 여론을 악화시켜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데다가 또 외교적으로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사령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희생자가 발생한 나라들의 사과를 했다고 하죠?
네. 이란 군부에서 여객기 격추를 시인한 직후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최고 순회들은 배상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정의 실현을 이란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란의 군부 실세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에 의해 사망했을 때만 해도 반미 분위기가 고조됐었는데요. 이란의 여론도 변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이란 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인정을 하자 이란 국민들은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며 정부를 비난을 하면서 다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이란 국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반정부 시위를 계속 벌였는데 이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에 의해서 사망한 직후에 국민 사이에 반미 분위기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주말 시위대 수천 명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란 최고 지도자를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정부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했죠?
네, 미 재무부가 10일 이란 최대 철강업체인 모바라케 철강을 비롯해서 건설, 제조, 섬유업체들과 이란 최고 국가안보의 사무총장 등 이란 당국자 8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기술 협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9일 갱신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란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생산을 여전히 북한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최근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통해 미사일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앞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할 경우에 미국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미국의 외교 정책도 중동 쪽으로 쏠리고 있죠?
네, 미국 의회조사국은 9일 발간한 2019-2020 이란 위기와 미국 군사 배치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는 중부 사령부에 미국의 군사적 자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다른 임무 수행을 위한 미군의 대비 태세와 가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좀 중동에 집중이 되면서 안 그래도 답보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좀 진척되긴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와 충격적 실제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위협을 했는데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면서 좀 수위 조절을 놓고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부 순회를 제거하는 등 군사 행동까지 불사하는 걸 봤고 또 추가 제재를 하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걸 보면서 적당히 비핵화를 하고 대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브리핑, 오늘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북한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는 뉴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계 소식과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가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미 공군기지에 로켓 8발이 떨어져 이라크군 장교와 병사 4명이 다쳤습니다. 공격의 배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곳에는 미 공군 부대가 머물렀지만 최근 2주 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부분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지난 8일 이라크 미군기지 두 곳을 미사일로 공격한 직후 추가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비밀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폐렴의 첫 사망자가 보고된 가운데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도 중증 폐렴 환자가 나왔습니다. 1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저녁 선전 남산구 인민병원에서 중증 폐렴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선전시 질병통제센터는 이 환자의 샘플을 받아 검사한 뒤 조류인플루엔자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연관성이 없다며 감염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우한 폐렴으로 중국에서는 4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7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의 탈화산이 폭발해 수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고 마닐라 국제공항이 폐쇄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필리핀 매체 등은 마닐라에서 약 60km 떨어진 탈화산이 12일 오후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폭발로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의 캐손시 북쪽에까지 화산재가 떨어졌고 화산섬 인근 지역에서 규모 2.9, 3.9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필리핀 화산 및 지진연구소는 위험한 수준의 폭발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탈화산의 경보를 5단계 가운데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어 북한 날씨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25도, 해산 영하 24도, 강계 영하 22도, 청진 신의주 영하 11도, 사리원 영하 10도, 평양 영하 9도, 원산 영하 8도, 개성 영하 7도, 함흥 해주 영하 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9도, 해산 영하 8도, 강계 영하 7도, 청진 신의주 평양 영하 1도, 사리원 0도, 원산 해주 1도, 개성 2도, 함흥 3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 밤바다에서는 오전에 북동풍이 시속 18에서 32km로 불겠고 오후에는 서풍이 시속 14에서 29k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북풍이 시속 29에서 47km로 불겠습니다. 서해북 밤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북서풍이 시속 7에서 14km로 불겠고 먼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북서풍이 시속 14에서 25km로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밤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3m, 오후에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 밤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91.56원입니다. 끝으로 이강백 논설위원회 논평 들으시겠습니다.
김정은, 경제 살릴 대책 없으면 물러나라.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어려운 경제를 정면 돌파하자며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새해 들어 각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생산 잠재력 발동을 독려하며 경제 위기를 넘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기업소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평성 지역에 있는 생산기업소 35개 가운데 현재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소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임을 주는 기업소는 5개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파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노임을 주는 기업소 대부분은 노동자들에게 현금 대신 쌀, 옥수수, 기름, 밀가루 등 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으로 받은 현물을 돈으로 바꾸면 겨우 5천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받는 노임이 고작 쌀 1kg인 셈입니다. 당국이 운영하는 기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영기업소 실패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영기업소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고립경제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길어지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감소하고 이것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제재를 풀지 못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점을 잘 알면서도 자력갱생으로 경제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고 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제재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조건에서 자력갱생 정면 돌파로 경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사실상 경제 위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주민을 먹여 살릴 대책이 없다면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권력을 내놓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 뉴스 전망대 마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